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자신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3년이나 추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쫓았었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강조하신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목적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진리에 영원히 관통당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은 철학이 이를 데 없고 삶에 깊이 적용되어진 진리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수없이 들은 말씀들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같은 허탈한 모습 속에서 주의 말씀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깊이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누가 하는 말이든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전혀 주의 부활과 그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그들의 기억과 마음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져서 생명을 바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분명한 진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을 주께로부터 배웠어도 주님과 주의 말씀의 그 의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의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또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쉽상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몰려오고 시련과 핍박이 시작되면 그렇게 될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듭되는 회유와 박해 속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로마에 굴복해서 배도할 것인지, 아니면 굳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보듯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각해버린 채로 낙심과 좌절과 허탈함 속에서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보내게 되는 이런 신세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했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같은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수식이 부끄러울 만큼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진리가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앞의 상황과 어떤 환경에 굴복되기 마련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예수를 그만 놓아버리고 결국 현실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셨음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누차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으심의 사건이 부활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망각하게 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언제나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은 그들이 할 줄 아는, 익히 잘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에 올랐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분명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 모든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전에 늘상 해왔던 그 일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그 수많은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던 그 일로, 그 자리로, 다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빈 배로 돌아온 그들을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와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기억치 못하고 있던 그들은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의 자리를 이탈한 그들을 보자마자 호통을 치시고 꾸짖는 대신 온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없나이다 라고 간략히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즉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러자 그물에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주 앞에 있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눈뜨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극적인 장면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시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익숙한 장면 속에서 한 제자가 소스라치듯 놀라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제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외마디는 주시라 였습니다. 수년 전에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갈릴리에 오셨고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그들을 맞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었어도 주님은 그들을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잠시 주를 잊고 계셨습니까? 주께서 그대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믿음도 퇴보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소멸될 무렵 우리의 모습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무너져버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바가 아닌데 하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지만 믿음은 무너지고 현실과 미래는 불투명하며 불안하기 이를 데 없어 결국 의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사의 이름에 달리고 자네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고 회사에서 맡겨진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적인 부담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끔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전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루가 저버리고 그렇게 양심의 깊은 가책 속에서 눈을 감고 또 눈을 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힘든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함을 그렇게 약하고 쉬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조차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쓰러지게 될 바로 그 지점에 깊은 한숨 속에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무기력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지금 잡은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 그물이 가득 차도록 잡혔던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망각했을 때 너희는 다시 빈 배였다. 그러나 3년 동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와 명했고 너희가 순종했을 때 보아라. 그 과거의 어느 시점처럼 그때처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남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부가 아니라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 나의 제자이며 사도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냐. 주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잡힌 물고기를 세어보았더니 153마리가 잡혔고 작은 배와 그물로 이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을 세워 행하심으로 나타내실 그 위대한 구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고 창대하고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굳게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그들을 어떤 말로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먹는 것.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이것을 주님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이 친밀한 특권이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모두 담아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다 져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누님과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 이제 아빠한테 혼난다 이제. 겁을 줍니다. 저는 간이 콩알만해져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아버지는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그 밤에 아무도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개구쟁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잠에 빠져들면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시는 내가 늦게 들어오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용서해 주고 너는 여전히 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그렇게 내가 누릴 특권이 너에게 주어져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도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호통을 치며 이 모든 것이 너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고 윽박 지르시기보다는 힘들지 여전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 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한마디 말로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들이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선한 뜻을, 계획들을 모두 이룰 것이다.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께서 오늘도 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시며 나를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주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배신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마 그는 그런 고백 속에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